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지한몇 개월 만에 다시 보낸 서신입니다. 이 1장은 세 토막으로 문단 나누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인사죠, 인사.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본론이 되겠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신학적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서 비슷하게 써내려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기도의 제목 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설립을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그러기에는 애매한 출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복음 전한 지역 중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유대 동족들이 아주 극심한 반대를 해서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결사적으로 쫓아다니죠.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하십시다. 사도행전 17장을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17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세번 지나는 동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일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20여 일 정도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죠. 바울이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반응을 좀 볼까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상당히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절부터 벌어집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 이 저자라는 말은 시장거리를 얘기합니다. 저작거리 그러죠? 시장거리를 얘기하는데, 거기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거나 쫓아내려고 지금 살기 등등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그리고 이제 10절을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냅니까? 왜냐하면 당신들 여기 더 이상 머물다가는 목숨이 온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 베레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멀지 않으니 일단 글로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밤에 베레아로 보냅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사람들 반응이 대단해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아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는 분위기가 다르게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찾던 그 불량한 무리들이 야 바울이 베리아로 가 있대더라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쫓아오냐 하면 베리아까지 쫓아와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예.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계속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데살로니가는 머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극심한 반대와 일부는 호의적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는데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이 정작 복음을 전한 사람은 쫓겨서 떠나버렸는데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전한 사람은 떠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막 처음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는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편안하게 예수를 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 대신 혹독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난을 겪어요.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 대신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테러를 당하고 물리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이런 물리적인 고난과 함께 또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인지라 크고 작은 지진이 늘 있었습니다. 지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결핍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 경제적 상황이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일로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종말론에 넘어가서 일부 교인들은 갸우뚱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사람인지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환난과 고난이 겹겹이 자꾸 밀려오니까 여기에 신학적 고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고난은 끝이 안 나는 걸까? 우리가 지금 맞는 건가? 이런 신학적 고민이 서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거 아닐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로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1절을 좀 볼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실로아노는 실라, 바울과 실라 이름 기억나시죠?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그냥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말 같이 보여지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여러 편지 형식의 글을 썼는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인사말에 자기의 사도 직분을 밝힌 서신이 있고 사도 직분을 밝히지 않은 서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서신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그런 표현이 없죠. 근데 다른 서신에는 자기가 꼭 사도라고 밝히는 서신이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사도라고 사도직을 밝힙니다. 근데 그 시비가 별로 없었던 교회에서는 구태여 사도직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서신 인사말을 보면 사도직이 없어요. 소개가.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 없이 순전하게 순수하게 잘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항상 일관되게 바울의 인사 속에는 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평강이라는 정의는 우리 부활절날 설명 들었죠? 평강은 뭡니까? 아무 걱정 염려가 없는 게 평강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정의는 샬롬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것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을 할 때 항상 이 순서를 정확하게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의 은혜가 소개되고 축복으로 빌어지고 있죠. 근데 이 말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제일 중요한 복입니다. 인생 자체가 기본이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은 샬롬이 깨져서 오는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류의 문제는 샬롬의 회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손 내미는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에게 샬롬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의례적인 인사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할지니. 또 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예요? 자랑한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첫째는 참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두 번째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하다? 자랑스럽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 세 가지 소문을 듣고 아 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후서에서도 자랑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조금 시각이 다른 게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소아시아의 여타 다른 교회들에게 직접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자랑의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이 입에 의해서 후서는 그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더 깊이 확인한 끝에 이들을 여기저기 여러 교회에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우리 3.1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함께 가졌습니다. 지상교회를 보통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그 말이 갖는 의미는 문제없는 교회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못난 인생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다 보니까 삐그덕거리고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있고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그저 요즘 그 흔히 하는 얘기로 도찐개찐이에요. 비슷해요 다. 근데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런 흠이 있냐 없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실수가 벌어지고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어떻게 바르게 정직하게 회복이 되는가, 거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3.1교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생각할 때 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소식과 소문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지는 교회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감사했을까? 볼까요? 3절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첫째는 뭘 자랑 감사했어요? 믿음이 자라요. 사도 바울은 그냥 툭 복음을 던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툭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신자들이 잘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그저 평화롭고 모든 게 잘 되어가는 상황 속에 자란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삼중고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자란 믿음이에요. 게다가 그 속에서 뭐가 풍성했다고 소개되어 있죠? 사랑이 풍성했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구제하는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여타 교회들을 향해서 조막손이 아니라 큰 손 노릇을 했어요. 쉬운 게 아니죠. 자기들도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남아서 돕는 건 절대 아니고 자기 것을 나누고 찬란해서 돕는 게 진짜 도움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가 오늘 사실상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잠깐 보십시다. 자, 이 그 복잡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여기다 써놨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두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려움, 또 물리적인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여지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사이에 슬슬슬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겠죠. 그 질문은 바로 신학적 질문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건 맞게 하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여기 고난을 받는이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제는 인류의 생존하는 동안에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문제라고 말이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질문이고 우리가 어려움이 계속 겹겹이 이어질 때 끝나지 않을 때마다 지치죠. 그리고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자꾸 이게 신학적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서로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반드시 너희를 애매히 환란케 했던 그 무리들은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고 애매히 고난받았던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에로 반드시 초대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그 고난과 그 환난과 그 눈물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하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합니다. 뭐냐면 11절. 이게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인데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합당히 여겼다는 말은 무게가 충분히 되게끔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저울로 달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저울로 달 때 이쪽에 추를 놔요. 그리고 이쪽에는 상응하는 물건을 놓겠죠. 그러면 값을 매기려면 여기에 충분한 무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합당히 여긴다는 말은 그 값어치가 충분하게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부름받은 자다우게 살라 행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부름에 합당한 자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적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는 수단을 뭘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생활이 공짜가 없어요. 치울 거, 지불할 거 다 하게 만듭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야 합당한 자로 빚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일상의 과제에 붙들려 있죠. 우리는 오늘 쭉 살펴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죠.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질문. 첫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들려진 대로 내 마음속에 느껴진 대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두 가지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간사 리트리 또 철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를 평안히 잠들게 하셨고 일으키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